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간 독일을 방문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방문 중 독일 지도자들과 만나 동맹국이자 친구로서 미국과 독일이 공유하는 긴밀한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는 우크라이나 방어와 중동 상황을 포함해 지정학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일 미국 플로리다주에 상륙했던 허리케인 밀턴에 대응하기 위해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독일 방문 일정을 연기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남은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고 백악관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4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구해온 추가 방공체계와 각종 탄약, 수백 대의 장갑 차량 등이 제공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에 대한 국제적 협력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원격 정상급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승리 계획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를 추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면서도 내가 그 계획 전체를 지지한다고 말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리터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의 계획에 대한 지지에 앞서 나토 동맹국들이 관련 내용을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특정 부분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어제 인도에 양국 간 협력을 위한 사무소를 추가 개설했습니다. 린치아웅 타이완 외교부장은 이날 인도 뭄바이 소재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 개소식에 보낸 축하 영상에서 뉴델리와 첸나이에 이은 이번 사무소 개설은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약속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뭄바이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는 타이완의 신남방 정책과 인도의 동방행동 정책에 성공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이베이 경제문화센터도 이날 성명에서 인도와 타이완은 공동의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최근 몇 년 동안 협력과 인적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왔다면서 향후 경제, 기술, 교육, 문화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와 타이완은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1995년 상대국 수도에 협력사무소를 설립하고 교류를 이어왔다고 인도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인도 관계의 개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인도 정부가 타이완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가 타이완과 공식 접촉을 갖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주장하면서 자국과 수교한 나라들의 타이완과의 관계를 중단할 것을 압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오늘 2차 세계대전 A급 전범들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시바 총리가 추계 예대제 첫날을 맞은 이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어온 신사 참배를 대신해 총리 명의의 공물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관방부 장관은 이번 공물 복납은 이시바 총리 개인 자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논평은 자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 참배 여부는 총리가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과 중국 정부는 이시바 총리의 공물 복납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미화하고 전쟁 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복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것에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 침략 전쟁의 정신적 도구이자 상징이라면서 침략의 역사를 즉시 반성하고 야스쿠니 신사 같은 역사 문제에서 언행에 신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2차 세계대전 종전 뒤 극동국제군사재판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도조 히데키 전 총리를 포함 A급 전범 14명과 250만여 전몰자 위패가 합사돼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7일 목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연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했던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있던 석탄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에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된 유조선을 옹류해 미국에 인계했던 캄보디아가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관련해 확인할 순 없지만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지역 흐리겠습니다. 비나 눈 오는 곳 있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해지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7도,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2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3.5m, 서해 앞바다 0.5에서 3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내용을 담아 헌법을 개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하는 공식 언급이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지난 15일 있었던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소식을 전하며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예측불능의 전쟁 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에서 8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지만 남북관계와 통일 등에 관한 조항을 어떻게 바꿨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엮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주장한 남북 간 적대적 두 국가론에 입각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음을 처음 확인한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연초에 헌법을 개정해 통일 표현을 삭제하고 영토 조항을 신설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교육한다는 내용도 반영할 것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또 인민군 총참모부가 지난 15일 남북 국경에 동서부 지역에서 한국과 연결된 북한 측 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북한 주민들 전체에게도 이제 남한과의 관계는 명백한 적대국가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폭파를 활용했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더불어서 한국에 대해서도 요새화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총참모부가 했으니까 그 상징성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북한 매체들은 이번 폭파 조치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에 따른 것으로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실행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적대국가 규정 관련 헌법을 개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들의 염원을 저버리는 반통일, 반민족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8.15 통일 독트린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여타 국경 혹은 영토의 설정 여부도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북한이 헌법 개정 사실을 뒤늦게 그것도 구체적인 소개 없이 짤막하게 언급한 건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을 개정하고 공개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하는 외부의 지적과 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최고인민회의 후 열흘 동안 차후 합리화를 시킨 건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의 헌법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 수 없다며 통일과 민족을 헌법상 부정할 경우 주민들의 정치적 정체성에 끼칠 부작용과 영토조항 신설 시 남북한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정헌법 전문을 공개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수정 발표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대남 압박하도록 활용하고 대내적으로도 주민들한테 점차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차근차근 공개하면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한 적대국가 규정에 국한해 공개한 데 대해 주민들을 향한 대내 메시지라며 한국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고 한국과 관련한 일체 접촉을 엄벌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적대적 남북관계라고 해가지고 남한을 적대국가로 딱 규정해놓으면은 남한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이 적대국가 것이 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은 이적행위가 되니까 국가안전보위성이 담당해야 되고 그거는 국가안전보위성에서 만체제로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 기자, 북한이 헌법 개정을 예고하면서 특히 관심이 집중됐던 게 영토 조항을 신설할지 신설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아니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관측들이 나옵니까?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 매체들의 이번 보도에 있는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한다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홍 박사는 영토라는 동일 용어 사용을 피한 것으로 미루어 영토 조항을 신설했다기보다는 헌법 서문에 다른 방식으로 포괄적으로 반영했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박원공 교수도 북한이 한반도 전체를 영토로 군사분계선 이북을 실질적 주권행사 영역으로 나눠서 헌법 개정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래야 김정은 위원장이 유사시 한국을 점령하겠다며 밝힌 영토 완정 발언과도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박사는 영토조항 신설은 국제사회와 주변국들이 개입해 만든 정전협정 체제를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밀어붙일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정전협정 자체를 무효화하는 이제 어떤 국제법적 절차라든가 국제적 논의 없이 일방적인 어떤 그 효력정지로 자기들이 그냥 선언을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유엔사, 미군, 한국 특히 이제 거기에 사인을 했던 중국의 입장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편 북한의 한국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에 대한 한국 군 당국의 입장이 재차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무인기를 한국 내 민간단체가 보냈을 가능성 등을 군이 조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조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실장은 평양 상공에 나타난 무인기를 왜 합참이 조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것은 북한이 밝혀야 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여부에 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이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 측의 이런 대응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박원공 교수는 한국 군 당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으로선 북한의 주장을 인정도 부인도 하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단체 일탈 행위, 한국군의 직간접 개입설 등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도 북한의 의도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15일 담화에서 한국 군부 깡패들이 공화국의 수도 상공을 침범하는 적대적 주권 침해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을 방문했던 선박과 이 선박이 싣고 있던 석탄을 압류했습니다. 지난 2020년 북한에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된 유조선을 억류해 미국에 인계했던 캄보디아가 이번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한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이번에 압류한 선박은 팔라우 선적의 CC9호입니다. 캄보디아 법무부가 최근 공개한 법원 문건에 따르면 캄보디아 금융정보국은 지난 5월 26일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동결 조치했습니다. 이번 압류는 캄보디아 해양경찰과 금융정보국의 조사 내용을 법무부 장관이 검토한 뒤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해당 문건은 이번 압류 조치가 지난 2020년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관한 법규에 따라 이뤄졌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산 석탄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결의 2270호는 북한으로 향하거나 북한에서 출발한 화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캄보디아 정부가 이 모든 규정을 지킨 것으로 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1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압류를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 있다며 첫째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seizure raises some interesting points. And number one, it's clear that North Korea is still illicitly exporting its coal.
이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있다는 점과 제재를 회피하려는 이들에 대한 압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E는 지난 4월 말 CC9호가 북한에서 수상한 항적을 보였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선박은 4월 26일 타이완 해역을 출항해 같은 달 29일 오후 1시경 황해남도 장산 곳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뒤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이후 잠깐씩 모습을 드러내던 CC9호는 5월 7일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 약 사흘을 머문 뒤 10일 북한 해역을 떠났습니다. 당시 BOE는 이 같은 수상한 항적을 근거로 CC9호가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끄고 북한 남포에 기항하거나 석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벌였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CC9호가 석도 인근에 머무는 기간인 5월 8일 석도 북쪽 해상에선 선박 세척이 선체를 맞댄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CC9호는 북한 해상을 빠져나간 직후 다음 목적지를 태국 시라차항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캄보디아로 향했고 이후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억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CC9호가 태국으로 이동하던 중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나포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캄보디아가 목적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캄보디아는 북한의 오랜 우호국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대북제재 이행에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을 이유로 선박을 억류한 것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캄보디아 해양경찰은 2020년 싱가포르 국적자 곽기성이 북한의 불법 유류를 건네는 데 이용한 유조선 커리저스호를 억류해 미국에 인계했었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곽기성을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기소한 뒤 커리저스호에 대해선 민사소송을 제기해 미국 법원으로부터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CC9호를 넘겨받을지 주목됩니다. BOE는 미국 정부의 관련 내용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에 따르면 CC9호는 중량 톤수 2,879톤의 중소형 화물선으로 2004년에 건조됐습니다. 건조 첫 해부터 중국 깃발을 달고 운항하다가 2024년 3월 팔라우 선적으로 바꿨으며 올해 5월부터는 선적을 취소당한 듯 무국적 선박으로 남아 있습니다. 선박의 소유주는 태국 소재 트레이드 아시아 로지스틱사입니다. 최근 대북 제재를 위반한 선박에 대한 압류 조치가 잇따른 것도 주목된 부분입니다. 앞서 한국은 올해 3월 전남 여수 인근 해상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던 3,000톤급 화물선 더이호를 억류했으며 6월엔 또 다른 선박을 나포해 현재 조사 중입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설과 관련해 확인할 순 없지만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북러 간 군사협력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16일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장에 군인을 파병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 not have reports confirming this, but of course it is highly worrying. And even if it is not true, North Korea is already.
리터 사무총장은 17일부터 이틀간 나토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를 앞두고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보도 내용을 확인할 수는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은 이미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이란과의 협력을 통해 돕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언론 매체들은 지난 3일 동부 도네츠크 전선에서 자국군 미사일 공격에 의해 러시아군 20여 명이 전사했으며 이 중 북한군 6명도 포함됐다고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16일 북한군 보병 1만여 명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위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고 국방부 정보총국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자국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 아니라 병력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4일에도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됐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 크렘린궁은 가짜뉴스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리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중국의 대러 군사 지원이 유럽과 인도태평양에 미치는 위협을 거론하면서 두 지역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There is a clear sign of this deepening cooperation for a reason, and that is China and Iran, but also in the region North Korea.
리터 사무총장은 나토 회원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 국가 간 협력이 심화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서 중국과 이란, 북한이 영내에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에게도 분명한 우려사항이며 유럽 대서양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도 명백히 안보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는 공동의 안보 과제에 함께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인태 협력국들과 함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I'm looking forward to exchanging views on the current global security situation and the EU. The growing alignment of authoritarian actors like China,
리터 사무총장은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권위주의적 행위자들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 약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지원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South Korea itself, you are, I mean, of course, North Korea is a big issue for you and for all of us. That's absolutely clear. But you are really helping.
리터 사무총장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노력뿐 아니라 최신 첨단 기술과 산업 생산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동맹국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이 우수한 제안을 갖고 있고 빠른 속도로 생산할 수 있으며 수용 가능한 비용으로 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의 우크라이나 기금 참여를 포함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실질적 지원이 매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교전 국가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내 정책을 이유로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전 무기 지원 요청을 거절하고 인도적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에 지뢰 탐지기와 지뢰 제거 장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인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원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러시아의 회방으로 활동이 종료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이 공식 출범한 건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다만 유엔 밖 기구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는 도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지 로페즈 미국 노트르담 대학 명예교수는 16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실질적인 국제적 후속 기구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로 활동했던 로페즈 교수는 유엔 안보리와 연관이 없더라도 북한의 핵과 기타 다른 안보리 결의 위반 사항들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 think it's significant that there is a viable international successor to the panel of experts.
로페즈 교수는 또 유엔의 틀 안에서 제안된 모든 것들이 진전이 없었던 만큼 MSMT가 당초 미한일 3국만의 기구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면서 이탈리아, 독일, 특히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지원을 위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 MSMT 공식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MSMT에는 미한일 3국을 포함해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새로운 대북제재 감시기구의 출범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회의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활동을 종료시킨 데 따른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과 한국, 일본이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새로운 기구 마련 노력을 주도해왔습니다. 로페즈 교수는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기술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의 지원을 통해 미사일 기술에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가 이런 진전을 감시하고 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fear that North Korea is getting a huge technological leap from this new assistance in its missile development.
그러면서 이는 차선책이며 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해 반드시 5개 상임이사국의 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틀 밖의 이 새로운 기구의 정당성을 문제 삼겠지만 안보리 밖에서도 북한의 대북 제재 위반을 감시하고 제재할 권한은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한 알라스테어 모건 전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 조정관은 MSMT 출범 발표는 전문가 패널을 대체할 체제를 모색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문가 팀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과 관련해 최근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의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제재 이행 권고를 제기하는 역할을 한 전문가 패널은 매년 두 차례 대북 제재 이행 위반에 관한 심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후르카와 가스이사 전 위원은 1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유엔 밖의 새로운 다자기구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 능력은 유엔 총회 산하기구보다 외부 간섭의 영향을 덜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관할권은 비록 축소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새로운 다자기구가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못하지만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싱가포르가 이 새로운 다자기구에 가입하는 한 전 세계에서 상당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다자기구 회원국이 비회원국에 조사에 협조하거나 공동으로 제재를 집행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후르카와 전 위원은 비회원국이 새로운 다자기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이들 국가의 금융기관은 미국이나 EU, 일본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자기구의 요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다케우치 마이코 전 위원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체제 아래에서는 북한을 비호하는 러시아나 중국의 방해로 북한의 제재 위반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MSMT 체제 아래에서는 이들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Because this is like-minded countries group, probably they will serve more efficient. They can investigate more efficient manner.
다케우치 전 위원은 그러나 한편 MSMT가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도전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MSMT는 유엔 안보리 산하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결과가 매우 공정해야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MSMT가 어떤 유엔 조직과 협력할 수 있다면 신뢰성을 더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유엔 안보리의 권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모건 전 조정관은 MSMT가 유엔 기구가 아니란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더라도 안보리나 대북 제재위가 이들의 조사 결과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대북제재위와 안보리가 2018년 이후 전문가 패널 권고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찰스 킹 말로리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BOE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적어도 지난 3, 4년간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약화시켜왔다면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을 외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들은 북한이 제재를 성공적으로 회피할 수 있도록 흑기사 역할을 해왔다면서 새로운 감시기구에서 그들의 배제는 실제로 큰 손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They've turned a blind eye to sanction evasion activity that goes on in their territory. So they have really been the black knight.
MSMT가 유엔 틀 밖의 기구인 점과 관련해선 다행한 일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6건이나 있다는 점이라며 이런 결의들은 유엔 산하 감시기구의 존재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 유엔의 승인을 받는 것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분명하지만 러시아 때문에 유엔 승인은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그래서 MSMT가 차선책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회의에서 유럽연합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핵무력과 핵태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사는 15일 EU는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면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he EU remains gravely concerned about the DPRK's continu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clear violation.
램브린 이디스 대사는 이날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다루기 위해 열린 79차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모든 불법 활동과 불안정을 조성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자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러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도 이날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 복귀하고 국제사회의 검증 활동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최근 IAEA 총회 결의안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핵활동을 비판했습니다.
The resolution strongly condemned the DPRK's ongoing illegal nuclear activities and urge the DPRK to fully comply with all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권성혁 1등 서기관은 이 결의안이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가 이러한 결의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마자키 카즈유키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진전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poses a serious challenge.
야마자키 대사는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공개하는 등 위협적인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강화에도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회의 비판에 북한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은 IAEA 회원국이 아니므로 IAEA는 북한 내정에 간섭할 명분과 자격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핵무기 개발은 주권적 권리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DPRK is not a member state of the IAEA. Therefore, the IAEA has no justification and no qualification.
김 대사는 북한의 핵 개발 정황을 담은 IAEA 연례 보고서가 편향되고 왜곡된 주장을 담았다고 주장하면서 적대 세력들의 허황된 음모로 가득 차 있으며 이번에도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이러한 실존적 위협이 우리로 하여금 핵무력과 핵태세를 더욱 철저히 완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지칭하면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적대 세력들의 무모한 행동에 강력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도 이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에 대한 회원국들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무기 및 탄약 공급 문제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는 동맹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북한과 이란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함으로써 러시아가 전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한일 외교 차관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외교 차관은 16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서울에서 차관협의회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적대적 수사를 지속하고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 및 여타 도발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했으며 미한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아울러 차관들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공약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 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우려도 공동성명에 담았습니다. 공동성명은 차관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하는 무기 이전을 포함한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위한 불법 무기 이전,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3자 간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 약화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 중인 만큼 차관들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위한 안보리의 1차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공동성명은 전했습니다. 그 밖에 차관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와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이 식량농업기구 FAO가 신청한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 농민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물품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요. 하지만 북한의 국경 봉쇄로 사실상 해당 물자가 언제 북한에 반입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노시창 기자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유엔 안보리산하 대북제재위가 FAO의 제재 면제 신청을 허가했다고 공지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FAO가 신청한 농업 관련 물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대북제재위가 공개한 7일자 서한을 보면 FAO는 지난달 20일 북한 농민 지원과 디지털 기술 및 혁신 도입을 목표로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요. 대북제재위원은 이를 2주일여 만에 승인한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물품들이 제재가 면제가 됐나요?
전자제품부터 비료까지 다양합니다.
네.
먼저 벼 이완기 4대, 온실 3채, 컴퓨터와 랩탑 5대, 디지털 카메라, 프린터, 또 질소와 인산, 칼륨으로 구성된 NPK 비료 55포대 등 11종으로 모두 6만 5,200달러에 해당합니다. FAO는 관련 물자들이 평양시에 있는 협동농장 한 곳과 평안남도에 있는 농장 한 곳, 또 평안북도 염주군에 있는 농장 두 곳에서 사용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유엔이 이렇게 제재를 면제를 허가를 해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대북 지원 프로젝트가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대북 제재위는 북한의 국경 제한에 따른 예외적인 상황으로 면제 기간을 12개월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FAO는 2025년 10월까지 북한에 물자를 반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한 국경 봉쇄로 제재 면제품이 북한에 언제 들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FAO는 서한에서 이번에 면제받은 물품들은 중국 단둥에서 북한 신우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중 국경 개방 여부에 따라 물품 배송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명시하고 정확한 배송 날짜는 적지 않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유엔기구나 비정부기구 NGO들의 대북제재 면제 신청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16일을 기준으로 올해 대북제재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북제재 면제 건수는 8건에 불과합니다. 승인받은 단체들은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 또 한국경기도와 한국의 우리민족 서로돕기, 국제적십자연맹 등입니다.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기 바로 직전 해인 2019년의 38건과 비교하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작년에도 12건으로 저조했고요.
네.
2022년 제재 면제 건수는 27건이었지만 사실상 신규 사업은 8건뿐이었고요. 나머지는 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연장된 것들입니다. 제재 면제를 받더라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물품 반입이 어렵다 보니 아예 신청을 하지 않는 단체들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유엔기구나 지원단체들도 많이 답답하겠어요.
네, 단체들이 느끼는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에 대한 피로감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거듭해서 연장을 요청해야 하다 보니까요. 아예 대북 지원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엔 인구 기금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019년 10월 대북 제재위로부터 면제받은 차량 두 대가 국경 봉쇄로 반입 시기를 알 수 없게 되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제재 면제 기간이 완료된 핀란드 비정부 기구, 핀란드 교회 원조 기구와 미국의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 등도 대북제재의 홈페이지에 추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북한이 지난해부터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이번에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FAO 사무총장의 방북도 있었고요.
네, 지난 7월이죠.
네.
FAO는 취등위 사무총장이 13일부터 16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다고 밝혔었습니다. 주 북 중국 대사를 찾았고 대사관을 찾았고 강동 온실농장, 강동 중앙 야채연구소, 평촌 양어장 등을 둘러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취 사무총장의 방북은 북한의 국경 봉쇄 이후 유엔 기구 대표로서는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 기구 NGO들의 평양 복귀가 조만간 가능해질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지만 아직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당시 WFP 측은 취 사무총장의 방북과 관련한 BOA의 질문에 그의 방북이 북한에 대한 접근과 활동 재개의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1997년부터 평양에 사무소를 설치한 스위스 개발협력청과 국제적십자연맹 등도 FAO 사무총장의 방북을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루빨리 북한의 복귀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시찬 기자와 함께 FAO의 유엔 대북 제재위 면제 승인을 계기로 북한의 국경 봉쇄에 따른 대북 지원 상황 알아봤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미국 정부 및 조직의 공급망을 겨냥한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암호화폐 탈취에 치중하면서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빼돌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5일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정부 및 기타 민감한 조직에 대한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MSN은 이날 공개한 2024 디지털 방어 보고서에서 북한을 해킹 분야에서 주요 국가 주도 위협 행위자로 지목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들 국가 주도 행위자들이 해킹을 통해 자금과 정보를 탈취하고 선거 제도를 위협하기 위해 사이버 범죄자들을 더욱 공격적이고 정교한 방법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이 속한 북미 지역을 겨냥해 가장 많은 해킹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MS사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북미 지역에서 전체의 절반이 넘는 54% 이상의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18%를 기록했습니다. 또 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해킹한 분야는 IT 정보기술 분야로 44%였고 교육 및 연구 분야가 21%로 뒤를 이었습니다. MS사는 미국은 여전히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는 국가였으며 올해 영국이 2순위로 순위가 상승했다면서 북한 위협 행위자들의 표적이 된 나라는 총 44개 나라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 위협 행위자들은 점점 더 정교해지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IT 부문을 가장 많이 표적으로 삼았으며 정보 수집을 위해 교육 분야의 전문가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최근 해킹 분야의 특징으로 국가 연계 위협 행위자와 사이버 범죄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북한 해커들은 오랫동안 이 모호한 경계를 넘나들며 국가의 금고와 우선순위 사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금전적 동기를 가진 작전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에만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됐으며 여기서 훔친 자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재원의 절반 이상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해킹 해제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해킹 수법인 랜섬웨어에 뛰어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랜섬웨어 변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동은 북한이 정보 수집과 접근을 통한 수익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해킹을 시도하는 정황은 최근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사이버안보센터와 민간사이버보안기업 안랩은 16일 공동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해킹 조직 TA 레드엔트가 한국 내 대북 전문가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해킹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TA 레드엔트가 올해 5월 무료 소프트웨어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내 광고 대행사의 서버를 해킹했고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악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자는 이 취약점을 악용해 광고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유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해킹 조직들이 MS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도 다양한 취약점을 악용하는 등 고도화된 공격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사용자들의 운영체제 및 소프트웨어 보안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근 정보 탈취와 금전적 동기의 해킹을 동시에 수행하는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가는 최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 해킹 조직들이 정보를 탈취한 뒤 이를 랜섬웨어 공격에 활용하고 여기서 얻은 금전적 이득을 다시 정보 탈취에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main goal is to, you know, attack these entities over here. Get the money to do what I'm doing now and then go after the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 해킹 조직이 정보 탈취를 매개로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이를 다시 정보 취득에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위한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 진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민간 보안업계가 주목하고 경고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기관과 민간 보안기업이 협력해 이 같은 사이버 위협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소개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최원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16일 실시된 재보궐선거 결과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서 재보궐선거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또 얘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재보궐선거는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국회의원 또는 도지사나 군수 같은 자리가 공석이 되어 다시 치르는 선거가 재보궐선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재보궐선거가 어디에서 실시가 된 거죠?
언론은 이번 선거를 10-16 재보궐선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공석이 된 다섯 자리를 놓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 밖에 부산 금정구 구청장, 그리고 전라남도 영광군과 곡성군, 그리고 인천 강화에서는 군수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네,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선거를 다시 한 건데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진보진영 정근식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에서는 조상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또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선 장세인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또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선 윤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박영철 국민의힘 후보가 이겼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 차원에서 봤을 때는 무승부가 됐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두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고 국민의힘은 경상도가 텃밭입니다. 네. 양측 모두 자신들의 텃밭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2-2 무승부가 됐습니다. 반면 신생정당인 조국혁신당은 당선자를 내지 못해 아직은 힘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선거가 한국의 중앙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파급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느 정도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선거는 군수와 구청장을 뽑는 지방선거였지만
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선거였습니다.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당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2 무승부로 선거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두 대표는 나름대로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지가 강화될 전망인데요. 한동훈 대표는 이날 사회연결 서비스에 국민의 뜻대로 정부 여당에 변화와 쇄신을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재보궐선거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는 소식이군요.
네,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견했다는 여러 보도와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뿐만 아니라 인력도 공급하는 사실을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 연설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 사실을 우리 정보기관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사실상 두 번째 국가가 참여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도 북한군 참전을 확인을 했습니까?
미 정부는 아직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언론 보도에 대해 북한 군인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북러 국방관계에 상당한 강화를 보여준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15일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며 연말까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은 16일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사실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BBC 방송은 16일 북한 병력이 블라디보스토크 북쪽 우슬리스크 인근의 한 군기지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북한이 전투 병력을 러시아에 보낸 건가요?
두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 인력이 전장에서 사망한 러시아인을 대체하기 위해 공장 노동자들이고 러시아 군대의 인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북한군 보병 수천 명이 현재 러시아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인력과 전투 병력을 모두 보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걸까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러시아에 500만 발 이상의 탄약과 수십 발의 미사일을 판매 돈을 벌어왔는데요. 이번에는 인력을 수출해 외화 벌이를 하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러시아와 밀착해 북한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북한이 병력을 전쟁터에 파견해 실전 경험을 쌓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연한 국제법 위반인데 북한이 참여하는 것은 전쟁 범죄의 공범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럴 소지가 큽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는데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고 어린이를 납치하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런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북한이 병력을 보냈다면 이는 전범국가가 되는 것은 물론 국제적 고립이 한층 가속화될 수도 있습니다.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원기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 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이나 kr.korea.mobi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는 VOA 방송의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다시 듣기와 실시간 청취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의 원고 보기와 다시 듣기가 가능한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과 함께하시기 바랍니다.